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특별히 설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선교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그동안의 진도를 벗어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본질을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 한 가지 본질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혹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는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역시 우리의 삶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또 전파되어지는 방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성도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9장서부터 내용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22장 살펴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고 특별히 그 기간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기간에 이제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였죠. 모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희생제사가 불필요한 종교행위라고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두 아들의 비유였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그 마을의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여행을 떠난 상황을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려 함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생명으로 초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시했나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먼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그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살피려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짧죠. 저는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한 구절 잡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할까? 하는데 이제 오늘 그랬어요. 그죠? 사실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골라서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22장 15절서부터 22장 마지막 절 46절까지입니다. 아마 대략 다 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니까 그 22장 내용을 딱 펴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공격했을까 하는 이 질문은 공격의 강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공격의 방법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뭐 어떻게 공격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드려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어떤 자기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리키니까 아, 저 사람의 의견이 잘못된 거다 하고 예수님 명성에 먹칠을 한번 해볼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저걸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만든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예, 후자입니다. 뭐, 물을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꼼짝 못할 근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여 죽이려고 한 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질문 뒤에 감추어진 그 살벌한 의도를 읽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벌써 그 2000년의 시간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 의도를 잘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질문한 거였기 때문에 그 모든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걸려들게끔 만든 질문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의미 있는 질문이었지만 모든 질문 속에는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올무가 있었고 그 올무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또 설교를 통해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잔인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 설교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질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걸림돌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 문제와 그들이 질문한 내용과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그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면 늦게 읽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읽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살피면서 읽으려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늦게 읽으시는 분들한테 속도를 맞추세요. 빨리 읽는 사람들이 나는 빨리 읽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자랑삼아 확 나가지 말고 정 빨리 읽고 싶으면 속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가급 전체 읽을 때는 가장 늦게 읽는 사람들의 스피드에 맞춰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하는 자들의 예의 발음을 보셨습니까? 실제 질문은 맨 마지막에 17절에 반밖에 안 돼요. 앞에 전체 있는 건 다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덕담을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무지무지 독한? 먹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묻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는 당신이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기준을 좀 말해 주시오. 당신은 거침없이 말을 하고 당신은 똑똑하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또 공부하고 되새기고 공부하고 되새기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우주의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유대인들은 늘 그것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입버릇처럼 가리키고 말하고 가리키고 말하고 가리키고 외우고 늘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마다 다 우리 한국 이 마을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한국이 좀 교회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유대사회도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 저 이방민족 뭐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카 빌립보 이런 이방지역 가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늘 거기 모여서 뭘 공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왕이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왕이다 그러는데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세금을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로마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인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하나 백성만 자기들 왕한테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배워왔던 신앙과 실제 삶의 현실에서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다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을지언정, 우리가 죽을지언정 세금을 내지 말자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하지만 늘 한 가지 색채의 신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는 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지금. 유대가 완전히 로마가 압제해서 로마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바칠 거야? 세금 안 바쳐갖고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피해는 네가 보상할 거야? 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헤롯당 사람입니다. 헤롯당. 여러분, 좀 성육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헤롯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를 관할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왕이지 그 유대를 다스렸던 통치자였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냐?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중간에 슬쩍 끼어들어와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유대 사회에서 그 권력을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그 편승에서 우리가 그 로마에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면서 야 무슨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 나라가 안전한 게 중요하지 무슨 너희 신앙을 거기다 결부시켜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다루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유대 사회가 늘 시끄러웠고 늘 이렇게 시한폭탄 같은 그런 긴장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16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누굴 데리고 갔지요? 예,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입니다. 평소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왜? 왜 손을 잡았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즉 이 얘기는 야, 내가 잡든 네가 잡든 잡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헤롯 땅한테 걸리든 바리새 사람들한테 걸리든 어떻게든지 올매 걸기만 하면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저게 인간이야? 너가 네가 유대인 맞아? 야 니들은 뭐 지정신이냐? 서로 이러고 싸우던 것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들은 가서 그 시대 가장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즉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이건 뭐냐면 신앙과 실천에 관한 문제거든요. 신앙과 실천에 관한 문제.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실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신앙인들이 올바르고 조금 더 열심 있는 성도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과 실천에 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아요. 지난주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가진 본질이 무엇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할 때 늘 갈등이 있죠. 그죠? 현실과 신앙. 이게 늘 갈등이라고요. 이 문제는 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도 늘 나타나는 갈등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이야. 근데 월요일날 시험 또는 미팅이 있어. 오늘 당장 뭘 해결해야 돼. 야, 교회 갔다 오면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밥 먹는 30분, 2시간. 이거면 내가 얼마큼을 더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성적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보다 성적을 올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래, 그러면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 또 이게 맞는 건가? 이 갈등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신앙과 실천에 관한 문제는 성도들 누구한테 있는 이 갈등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지금 예민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로마의 왕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금을 내라고 말하겠어요? 내지 말라고 말하겠어요?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라고 그 당시 로마의 왕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섬기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걸어넘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내지 말라고 말하면 이번에 헤롯 당원이 가문이 안 했죠. 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는데 빌미를 제공하는 거야. 이 분파주의 뭐야 이러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빠져나갔죠. 그죠? 예, 그 뭐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세금도 내지만 헌금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당시 지혜롭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무에 걸어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서나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 부와 권세를 누리는 기득권자들의 그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언제 등장을 하나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5, 6년 전? 5, 6년 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기 전, AD 70년까지 이 사람들이 늘 건재했어요. 건재하면서 이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은 늘 지금으로 말하면 좀 얌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나 헤롯 땅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아부를 하고 그 사람들과 아주 친분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아요. 늘 협조할 건 협조하고 로마에도 협조하고 헤롯 땅한테도 협조하고 유대인들인데 늘 협조해서 그들한테 이익을 따낼 수 있는 거 다 따내요. 그러면 그들하고 협조를 했다 그러는 것은 신앙 노선을 따르는 바리새 사람들하고 이제 원수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안 돼요. 또 그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또 그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익은 다 얻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 잘 살았고 지식인들이었고 또 이 그 당시 유대사회의 부와 권세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믿고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나 율법을 오직 그 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요. 실리가 있을 때만 인정을 하고 도와주고 뭐 그러지 나한테 실리가 없으면 노, 뭐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니 뭐 부활이니 천국이니 천사니 당장 실리적 이득이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웃기는 얘기하지 마. 천사 웃기는 얘기하지 마. 천국 너나 잘 가. 전부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뭐라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나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에 자꾸 이렇게 예수님 선동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나서고 그죠? 또 사람이 웅성웅성하면 누가 긴장을 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자기들이 큰 망대를 지었어요. 망대를 지어놓고 로마 군사들이 그 앞에 진치고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맞춰서 폭동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니까 제일 긴장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면 로마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도 긴장을 하고 유대인들도 긴장을 하고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면 불을 누렸던 사두개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장사하시는 집사님 계시니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뭐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라가 뒤숭숭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아 꼴보기 싫다. 뭐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처럼 유대 민족의 종교와 로마의 권력을 적절히 이용해서 지금 이거 이 체제를 그냥 유지시키고 내가 부와 권세를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나한테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유대사회에 평화가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뭔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형이 후손을 만들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연합해서 형의 자녀를 낳게 하여 그 형의 가정의 대를 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근거로 가장 극단의 내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친형제가 있는데 가장 맏형이 후손이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합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서도 후손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또 형수와 합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합하고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지금 이들이 조건이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부활을 안 믿었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 또는 믿는 사람들의 허점이 이들이 좀 알고 있어?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걸? 라는 그 허점을 찌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누구의 부인이? 여러분, 이건 이제 신앙과 이성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신앙과 이성.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들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다 이성을 가졌죠? 분명히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고요.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이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가장 방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들도 자기 이성에 빠져서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이 돼, 그게?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한 할머니가 99살에 죽었어요. 99살까지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막 그냥 얼굴도 그냥 주름살이 많고 피부도 꿀쩍꿀쩍 이빨도 다 빠지고 막 눈은 침침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부활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싫어. 부활 싫어. 왜? 가지나 노년에 이뻤던 얼굴을 다 없어져서 속상하고 이빨은 빠지고 눈은 침침하고 그런데 이 상태로 부활하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애를 가진 어떤 분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장애를 가져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 싫다고 합니다. 장애를 갖고 산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무슨 또 부활하면 이 장애를 갖고 또 부활해? 나는 싫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럼 99살 먹은 사람은 99살로 부인을 하고 또 2살 먹은 아이는 2살로 부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순환 논리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우리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밖에 한계가 없나면 우리의 경험밖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죠? 우리 경험 내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한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그 한계가 있는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있네 없네 이것 하나님을 이러면 안 돼 저렇다면 하나님 존재하는 게 맞아 늘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한다고 이 신앙과 이성에 관한 문제인데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33절까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 이 말씀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오늘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 되면 그때 조금 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약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될까? 이건 다 우리의 경험인데 부활 때는 전혀 다른 부활체들이 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홉 살에 죽었든 아흔 아홉 살에 죽었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다른 부활체를 잇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네 생각대로 네 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그 부활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이고 이삭도 죽은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아까 신앙과 이성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신앙과 이성의 문제가 어떤 오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서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능력 안에 자기 이성 안에 가두려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요새 사무엘상 내용을 보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졌어요.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막 안에 있던 법궤 제가 저것도 붙여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기 여기가 실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갖고 그 성막을 여기 실로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법궤를 갖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갖고 블레셋 전쟁터로 들어왔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주 박살이 납니다. 아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박살이 납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는 한 몇천 명밖에 안 죽었는데 법궤를 갖고 오는 순간 몇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그냥 그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가요. 법궤를 갖고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망했고 전쟁에 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뺏어갔기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납니다. 막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7개월 만에 자진해서 돌려보내요. 자진해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느냐.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저도 왕창 졌어요. 왜 그러나 하면 하나님을 법궤에 가두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법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법궤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동하시는 분이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에 가두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에 갇혀 계시질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자기들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다 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에 가두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Anyway,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부활에 대해서 너의 이성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겠어. 한 너희들의 오해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도 어쩔 수 없었다. 헤롯 당한들도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듣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안에. 뭐 며칠에 걸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막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네가 먼저 가. 우리가 1중대 나가. 이제 패하고 오니까 이제 2중대 가.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도 또 가서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니까 드디어 그 말을 누가 듣나 하면 가장 백업으로 이제 가장 나름대로는 최고의 이제 그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수님께 매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과 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앙과 열심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열심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 되게 열심히 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열심이었고 구제하는데 열심이었고 금식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열심이 자기들의 논리 위에서 열심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어쨌든 이 신앙과 열심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이제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했던 걸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야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이제 좀 센 사람이 나섰겠죠. 그죠? 센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올무가 될까 생각이 들죠. 그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한 게 이게 무슨 큰 올무가 될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든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뭐 어떻게 올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석을 몇 권을 찾아보았는데 불행하게도 속시원이 왜 올무가 된다라고 설명한 주석을 못 봤어요. 다른 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온갖 신학서 주석을 다 뒤질 수도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을 몇 권을 보니까 어쨌든 속시원하게 왜 올무다라고 말한 주석이 없습니다. 단지 짐작을 한다면 이제 여러 주석을 통해서 제가 짐작을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정해놓은 율법의 내용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613가지였는데 이 내용을 모두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중 중요한 248개는 앞에다 놨습니다. 이게 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365가지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류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왜냐하면 야, 그렇게 나누는 건 네 생각이지.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진리야. 뭔 소리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볼 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도 자기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거 아세요?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뭐 아랍인이 됐던 간에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자기네끼리도 마음이 안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안 합해지는 거 알죠? 뭐 여러 가지 이슬람 그 역사가 있긴 하지만 anyway 그들이 그 뭐가 뜻이 안 맞아도 서로 마음을 합치고 한번 넘겨주고 받고 이 정치적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가 네가 잘못해갖고 나한테 말을 한마디 훅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서가 뭐냐 하면 그 이슬람 사람이 됐든 유대 사람이 됐든 뭐 반드시 대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꽉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대로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날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반드시 가서 한 대를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 안 돼요. 반드시 때려야 돼요. 내가 못 때리면 누가 때려? 내 자식이 가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대에 못 때리면 내 자식 때려도 가서 때려야 돼요. 누가 우리 두 명을 죽였어? 반드시 내 자식 대 자식의 자식 때라도 가서 두 명을 죽여야 돼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터키라든가 뭐 그 아랍이라든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다 같은 멘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쟁을 하면 치열하게 하고 죽고 살기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네끼리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네가 기준 세워서 웃기지만 난 그거 인정 못해. 이거 기준이야.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또 하나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한다면 예수님을 그 질문을 대답을 해서 그 혼란 속에 끌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혼란 속에 자기들의 혼란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어쨌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248개 또는 365개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 대답을 하셨을까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예.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분류와 전혀 다른 분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율법 조항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는 차원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열심이 방향을 잃었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정말 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무엇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주장을 하고 저쪽 사람은 아니야 너는 틀렸어. 이것이 옳은 거야. 그리고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되게 바보 같은 놈이야. 미친 놈이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볼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모든 율법에 가장 대표되는 율법이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전혀 질문과 다른 답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공격의 전부입니다. 저희 신앙과 열심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질문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질문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신앙과 실천의 문제, 신앙과 이성의 문제, 또 열심 있는 사람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자기 열심에 가둬버리는 신앙과 열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아유, 5분만 더 자자. 뭐 어차피 늦게 가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누구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그죠? 여러분들 설교가 제일 중요하지. 누구의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이죠. 예. 전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이성이에요. 네?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까? 아니지. 교회는 너무 잘못 발 들여놓으면 괜히 올무가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들여놓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돼. 전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쉽게 말하면 네 그 지식을 다하고 네 의지를 다하고 네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 방해되는 신앙과 이성의 문제, 신앙과 이 실천의 문제, 신앙과 열심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요. 이것은 등한시하면서 전부 갈등만 하고 앉아있어요. 예? 질문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라고요. 도대체 뭐가 성도다우는 거냐고요. 머리 잘 굴려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열심이 좋은 신앙입니까? 어느 게 좋은 신앙입니까? 정답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우리는 비록 이런 사람, 주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올바른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행하신 가장 센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에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인가 내 삶에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움직여야지요. 움직여야죠. 반응을 해야죠.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수없는 설교를 주일마다 쏟아놓지만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때로는 좌절감도 들었다 또는 스스로 부추기고 일어났다가 또 좌절감에 들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십시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반응을 하셔야죠. 그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성이라고요. 그 이성이 하나님 앞에 방해한다 그러면 그 이성을 다 파하여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그 이성을 다 파하고 우리의 이성을 다 파하고 주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 당하게 안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 줄 알아? 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 드러내기로 되며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